비학 분뇨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노전설 35번째 시간입니다.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던 원도는 사랑채 뒷벽 그늘 밑으로 찾아왔다. 대머리가 땀으로 번들거렸다.
자네 도지 문세 따로 만들었나? 아휴, 그 문세야 도지산 문세고, 내 말은 자기들의 문세를 만들어는가 하는 말이오. 당장 그걸 빨리 만들라. 어?
그렇고 이제 땅 문서를 따로 만들어야지. 이런 일은 황초리에 있는 외삼촌이 잘 만드는데, 마름 출신이어서 책임자인데. 그렇다고 외삼촌 오는 가을까지는 기다릴 수 없지. 그래, 인자 만들어야지.
그늘 밑에서 땀을 들인 원도는 여기를 병관 영감에게 밀어 맡기고 대문 밖을 빠져나왔다.
가, 자네 장실에 찾아가지 말게. 독불장군은 없는 뱀이야. 알겠나?
원도의 등 뒤로 병관 영감의 부탁이 날아왔다.
마을 구경이나 하다가 장실을 찾아가 볼까? 아니, 먼저 자위단 본부부터 찾아보자.
병관 영감의 말을 들으면 자위단 단장은 조선놈이라는데 불황배 출신이란다.
좋은 징조다. 그래, 이놈부터 슬슬 접근해서 삼아볼까?
원도에게는 이런 놈을 소나기에 휘어넣는 재간이 있다. 그런데 이런 놈을 휘어잡자면 먼저 돈을 써야 한다. 돈 생각이 미치자 원도는 골치 아팠다. 기와 사자고 꽁져놓았던 돈까지 거둘내 지금 원도 손에는 돈이 없다. 목수들에게 지불할 돈을 당장 마련해야 하고 기와 살 돈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돈 쓸 일이 많다. 남은 밭을 팔고 건너온다는 외삼촌은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그간에 돈 쓸 일이 너무 많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원도는 어느덧 자위단 본부 앞에 이르렀다. 원도가 자위단 본부에서 다시 나올 때는 어느덧 점심 무렵이 가까웠다. 원도는 망설이지 않고 고추 마을 동쪽에 있다는 장지준의 집을 찾아갔다. 거무칙칙한 토담 너머로 만주식 맛배 기와집이 덩실하게 솟아있었다. 복자를 거꾸로 붙인 소슬대문 양 옆에 목에 쇠사슬 걸고 혀를 빼물고 오슬렁거리던 검둥개가 불청객을 보자 사납게 짖어댔다. 당장 쇠사슬을 끊을 상이다. 송아지만큼이나 큰 개다. 여름 두만강 건너서 불곡에 넘어서니 땅 좋고 물이 좋아 호박 하나에 집채만 하고 옥시 하나에 한술기라네. 보리가 클 때문 암캐도 놀라 짓는다오. 보따리 챙기세 우리도 그곳 가서 잘 살아봅세. 함경도 매날이었다. 7월을 잡으면서 대륙의 무더위가 더 맹위쳤다. 한낮이면 북양의 초목이 익으면서 산천까지 시들해졌다. 광수의 일로 한동안 부산하던 구영벽은 시간이 흐르자 다시 평온을 찾았다. 존식이를 비롯한 앞말 사람들은 다리 공사장으로 일하러 다녔고 뒷말 장덕 사람들은 김매기로 바삐 돌아쳤다. 큰걸 원도의 집짓기는 상기둥이 일어서는 그날 드자비까지 일어날 뻔하다가 그만둔 후에도 몇 번 말썽이 다시 생겼지만 그럭저럭 집 짓는 일에는 별 지장 없이 어제까지 석가래 위에 느리게서 까래를 걸었고 인방 걸고 종깃과 외까지 쳤다. 이제 남은 일은 산자 얹고 기와를 얻는 일과 사벽질이다. 8칸 기와집이라 아직도 할 일이 임비곤비 많았다. 그동안 원도가 감쪽같이 조선 건너갔다 왔으나 구영벽 사람들은 원도가 조선 행차를 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원도가 큰 골에 올라가 있는 줄로만 생각했다. 앞말 사람들이 도래로 짓던 집일은 벌써 끝났다. 원도가 큰 골로 아침 일찍 떠나가자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광수에게 먹일 초약까지 말끔히 짜놓은 길순이는 점심때까지 퍼그나 여유 있는 것을 보자 인수를 데리고 복희네 새집 구경 간다고 나섰다. 마을은 조용했다. 집을 짓는 동안 내내 일꾼들의 점심 식사를 마련하느라 바삐 돌아쳤고 복희와 덕희가 끝까지 거들어줘 그런대로 일손을 많이 덜었지만 바쁜 고비가 지나 한시름 놓자 되려 몸이 지긋지긋해 나며 몸살이라도 올 것 같다. 10년 동안 아들 넷을 낳으면서도 여지껏 몸살을 모르고 무탈해했지만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걸핏하면 팔다리가 쑤셔나면서 몸이 말째다. 서른 곡에 올라섰다고 이럴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또다시 애기 서리를 하는 몸이라고 생각이 미치자 별슬에 아랫배가 무거워 났다. 낮잠이라도 잤으면 몸이 개운할 것 같았지만 길순이에게는 따로 은밀한 심사가 있어 집을 나선 것이다. 복희네 새집 구경 구실 삼아 복희 앞에 시아버지가 봄에 보낸 비단천을 펼쳐놓고 자랑하고 싶어졌고 복희더러 자기의 치마 조거리를 지어달라고 청들고 싶어졌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두 번째 걸음에 남편한테 또다시 딸려보낸 금반지, 옥비녀, 코신. 복희에게는 무작정 자랑하고 싶어졌다. 그 외에도 가을에 본가집 식구들이 건너온다는 일. 자랑할 일은 일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한갈 때가 있는가 봉이야. 얼굴이 부석부석해서 재미 딸리는 것 같더만은.
배틀을 손질하고 있던 복희가 길순이를 반겼다. 부엌 쪽에서 강숙이와 같이 메뚜기 장난을 치던 병순은 어머니를 보고도 아는 채도 안 했다. 길순이는 인수를 병수한테 맡기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구영백에 와서 샘평 펴이더니 대신에 아들 한 놈을 영 잃어버리는 것 같다. 병수야, 엄마 한번 안아보자. 어라. 그래. 참 자식들 보는 짓 안 하네.
병수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어주고 난 길순이는 집안을 기웃기웃 살폈다. 정지와 웃방, 안방 세 칸뿐이다. 뒷마을 장독 사람들은 농사꾼들이라 부엌 맞은편에 외양간 방앗간까지 따로 꾸며 다섯 칸을 만들었지만 앞마을 사람들은 거개가 세 칸이다. 금방 세운 집이라 벽체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집을 세우자마자 득삼이와 영범인 애들이 눈치 빠르게 인차 구들을 놓아줘 버킨애가 앞마을에서 제일 먼저 새집들이를 했다. 아직 문짝을 달지 않았을 뿐이다. 앞마을 사람들이나 뒷마을 장독 사람들까지 아직도 문짝을 달지 않고 있었다. 여름이라 문짝을 달기에 그리 급해하지 않는 눈치다. 부엌 안쪽 벽에 실홍을 만들고 거기에 사발과 질그릇 같은 세간기물이 얹혀져 있었고 실홍 아래로 밑굽에 금이 실렸는지 진흙과 왕겨를 찢니겨 바른 독 하나에 물독이 세워져 있었다. 고들 위에는 헌 삿자리를 폈는데 그나마 정지뿐이고 옷방은 배틀을 놓아 봉당 같다. 안방은 작게 꾸민 데다 뒷벽에 작은 꾀창을 만들어 어두컴컴하다. 배틀에 영두머리를 맞추다가 안을 기웃거리는 길순이를 보자 버키의 가슴에서 급기야 널짱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왔다.
어후, 이런 변이라고야. 아니, 내 어째 저거 미처 생각 못했을까.
길순의 기색을 눈 박아봤지만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보지 못했을까? 아이무 정말 보고도 못 본 채 했을까? 하고 제저 구석 쪽에 저렇게 댕그랗게 놓은 물건을 정말 보지 못했을까?
구영벽에서 보키가 제일 겁내는 것이 길순이다.
괜히 놀랐지? 어이, 여기 와서야 얼씨동 이거 잡아줘.
이야.
버키는 길순이에게 영두머리를 맡긴 후 물건을 가지러 들어간 듯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갔다. 못 본 게 틀림없었다. 햇빛을 모르는 안방이라 첫눈이 어두웠다. 구석현으로 손 더듬어 보니 분통과 연지가 고스란히 놓여져 있었다. 버키는 그 위에 헌 배주머니를 슬쩍 가렸다.
다행이다.
아유, 참 해외도 안에 뭘 좀 걸쳐입을 게지 가슴이 해쳐져서 막 보유.
아이 더워 죽겠는데? 아, 집안에서 무슨 허물 있어? 아유, 아내야 걸치러올 또 없어.
안방에서 나오던 버키는 자기 가슴깨를 굽어보며 개면쩍게 웃었다. 오리가 굵은 모시 족산 밖으로 커다란 전무덤이 얼른 내비치고 있었다.
어우, 아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앞마을 사람들이 자꾸 온다오? 아우, 빨리 날래 들어.
이
문어 귀에 어느새 왔는지 더키가 서 있었다.
글쎄, 앞집에 가보니 아줌마이가 없어서 여길 왔겠다 해서.
아유, 잘 왔어, 잘 왔구만. 빨리 날래 들어오야.
더키가 조용히 들어섰다. 일꾼들의 점심 식사를 마련하느라 많이 어울렸지만 더키는 지금도 보키를 많이 어려워하는 눈치다.
어? 배틀 벌써 맞췄네?
더키는 배틀을 처음 보는 모양 신기한 표정이다.
야, 어우, 맨날 보는 배틀인데 뭐. 아이, 보자, 가만히 있자. 이 도키는 그럼 배짜기를 아직 모르?
버키는 지금 배배기를 하고 있었다. 배를 맞춘 후로 처음 짜는지라 미심쩍어 석쇠오를 메웠다.
아이, 그래 뭐 동생도 배짜기를 모르세요? 하긴 이 무제가 상팔째라더니 아 이런 거 아까야 손이 어디 놀쇠가 있어.
그런데 배틀은 어디서 구했어?
야, 집들이를 하면서 전문선에 배틀을 가져왔어. 아, 하도 너무 오래 써서야 쓸 것 같지 못했는데 아, 저 토끼가 바디집이라매 그 눈썹대라매 용두 머리랑 줘서야 대충 맞춰서 그렇게.
토끼네 집에 이런 물건도 있었어?
길순이는 토끼를 돌아보며 의문을 감추지 못했다. 회막동 시절부터 앞뒷집 사이로 허물없이 지냈지만 이런 물건이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엄마 쓰던 걸 아메가 권사하라고 해서리.
무거운 배틀은 버리고 알짜만 뽑아서 권사했다는 말이다.
배틀 보니까 앉아보고 싶구만.
싹 그만둬. 어시적시지 말고야. 아이, 그만 힘이 되겠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노릇에 비해서 뭐 하겠어.
근데 토끼가 어느 때부턴가 쭉 배짝이를 배우겠다고 했지?
예. 그래 와서 본을 보이라이. 야?
버키는 길순의 말을 농담으로 알고 자리까지 선뜻 내주었다. 더키는 옆구리에 끼었던 보자기를 내려놓고 길순이 곁에 다가갔다.
나를 보니 석세 배구만. 배울 땐 날이 굵은 쪽이 좋지 뭐. 잘못돼도 아깝지도 않고.
길순이는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배틀 앞에 마주 앉았다.
잘 보이야? 여기 매운 것은 백스무월이 돼서 석세라고 한다오. 한세가 마흔월이니깐 제일 좋다는 보름세가 육백월인데 그런 배를 짜자면 눈정기가 좋고 손톱 눈이 여물어야 한다. 여기선 여덟세를 메우는 게 보통인데 그런 게라면 옷을 만들 수 있다.
이야, 제법인데 와늘.
버키가 슬그머니 웃었다.
자, 내 손을 잘 들여다보.
영두머리가 복구리에서 나온 씨를 밀어붙이면서 기름기 없는 마른 소리를 냈고 배틀신을 밟을 때마다 잡음까지 섞여 나왔다.
마른 소리 나는 곳엔 아주가리 기름이라도 치면 되는데 돼지 곱동이라도 없소? 그거라도 발라야지.
아유, 알구나 하면서 이런지 모르겠어.
버키가 미심쩍은 기색을 짓고 먼지가 켜로 앉을 돼지기름 종지를 들고 나왔다. 다시 밟아보니 한결 가벼워졌다. 어쩐지 요정하게만 들리는 배틀 소리다.
일선 넌 야장쟁이가 쇠망치설을 못 잊는다더니 이게 몇 해 만에 들어보는 소린가.
손을 놓은 지가 오래돼 그런지 약간 서툴렀다. 복구리가 바디에서 어설프게 놀아 씨가 제대로 처지지 않았고 신을 대마초 밟지 못해 용두머리가 느닷없이 놀아댔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점차 손놀림이 잽싸졌다. 복바늘이 바디집에서 번개같이 오가며 가락이 착착 맞아 떨어졌다.
아이고, 아이, 각설이가 맨날 아이, 네 선생 네 귀하는 창개라 하더니 아 이제 보니까야 아, 정말 보통 솜씨가 아니구만. 아 근데 언제 이런 재간 다 익혔다오?
버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요사이 여자들이 길쌈 모른다면 누가 고지 듣겠냐마는 길순이만은 이런 일을 모르는가 생각했던 복희다.
만주 오기 전에 밤낮 배틀에 앉았어. 아홉 살 때부터 큰 엄마 따라서 세발 전지 밑에서 300일쌈 배웠는데
삼나이로 해서 삼띠오기, 배나기 꺼정 배웠고 11살 때부터는 배짜기를 배웠다.
아, 그렇길래 정말 보통 솜씨가 아니지.
그때 배틀의 한 줌은 맨날 재미 모자라서 눈두덩이를 잡아뜯었는데 챙겨도 많이 익혔다. 지금 익힌 것은 밤만 자고 남은 깜빡이 있는데 그때 배틀에 앉아서 익힌 챙겨는 왜 어쩌면 한 구절도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럼 아이 동상은 영수 아버지처럼 부잣집 태생은 아니었지야?
참 헤매도. 아니 부자가 어디 그렇게 흔해서.
길순이가 말끝을 흐렸다.
부잣집 출시 아이라면 나 같은 여자구나 무슨. 그런 걸 난 또 동생 보면서 그냥 부잣집 출신으로 봤는데.
아이 넷을 낳아 약간 보한 몸매지만 어느모로 보나 고왔던 모습이 지워지지 않은 길순이다. 지난 초겨울 구영백에 온 길순이를 보고 부지중 말 못할 지리까지 느꼈다. 남편이 부잣집 출신이라는 일이 드러나자 길순이도 그쯤 한 것으로 넘겨짚고 있었다. 원도에게 몇 번이나 길순의 신상 이야기를 가만히 물었지만 원도는 그런 일에는 흥심이 없는지라 침묵만 지켰다. 길순이같이 과거를 꽁꽁 숨기고 있는 여자가 드물다.
씨도 거르럽게 쳐지는데 신이 좀 무겁소. 자, 터키.
예.
여기 한수. 터키같이 선재간이 저음은 인자익힐게요.
길순이가 일어서며 터키를 대신 앉혔다.
하루 훈장이라더니 내가 익힌 재간은 이것뿐이니까 터키가 알아서 하라.
아이, 그러면야 배짝이 꺼져 익혔으면 육감 몽땅 해결했는데 이제는 올라나는 일만 남았구만.
참, 아스마이드 별소리를.
아우.
복희의 농담에 더키는 금시 낯을 붉히며 몸둘 바를 몰랐다.
지직하면은 이제 배짜기를 실컷 하겠는데. 오, 참, 아니 무슨 일로 왔어? 생판 오지 않던 체낸데.
야, 내 정신 봐라. 깜빡 잊을 뻔했네.
더키가 몸을 일으키더니 집에 들어설 때 등뒤목에 놓아두었던 배보자기를 집어들었다.
이 치매하고 아버지 등골이를 만들까 했는데 이 등골이 앞손 만들기가 어째 용 생각처럼 안 돼서.
더키가 보자기를 헤쳤다.
아이고, 이 광먹이구만. 아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샀어? 야?
저 산 게 아니고 그냥.
더키가 우물거렸다. 길순이가 말하지 말라고 가볍게 눈짓했기 때문이다.
당시 가스가 너무 갑작스레 나오는 바람에 저는 당황해서 걸어나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날 다른 쪽에서 달려오는 기차가 너무 빨라 저는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처음 안전모를 숙소에 두고 공지에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안전모를 쓸 기회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가스 돌출 사고 예방 작업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피해 교훈으로 철길 안전 조작 기준을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피와 눈물로 쓴 안전 규정을 당신이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정 제도를 격려하고 작업 교정을 준수합시다. 안전 생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행 중에 알게 된 제 친구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저희 새로운 사업 파트너입니다.
받아가! 다 같이 건배! 건배! 네.
이분은 모임에서 알게 된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책 속에서 알게 된 새 친구입니다.
물은 천하의 혜택을 주지만 만물과 다투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지만 천하에서 가장 강한 것도 이기느니라.
못이 되면 물고기를 품고 강이 되면 전척의 돛배도 신느니라. 인간 세상의 사월처럼 웃음소리 사방에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봄비 속에서 춤을 추며 변화하고 있네.
독서는 위대한 영혼과 하는 대화입니다. 독서로 지식과의 우정을 쌓아나갑시다.
하루의 끝에서 찾아낸 휴식.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길 리설선입니다. 등지다 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대체적으로 뭔가를 외면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니까요. 사전에 검색해도 서로 사이가 나빠지다, 관계를 끊고 멀